요한계시록 1번 메시지 서원. 주님의 긍휼로 우리는 본 라이프 스타디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간교한 원수 때문에 계시록은 닫혀왔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책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의 간증에 관한 그 무언가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한 생명의 수업을 하려는 부담을 주님께 받아왔습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담고 있는 계시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상들은 장래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일곱 서신들도 그 상징들의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 위에 있는 교회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비록 이 책이 예언의 책이긴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에게 계시된 이상들로 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미 발생되었으며 모든 것이 연이은 이상들 안에서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대부분의 동사와 서술어들이 미래시대가 아니라 과거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미 발생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엄밀히 말해서 계시록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발생된 것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을 예견의 책으로 여기고 이 예견들을 이해하려는 데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오직 그들의 호기심을 위해서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이러한 데서 구원하소서. 우리는 호기심으로 이 책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계시록이 단지 예언의 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일들의 기록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간증이 영원토록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 예루살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거의 2000년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미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성경에 따라 미친 것입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인 새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하게 건축되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항은 적극적인 측면 위에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주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이미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심지어 우리의 형제 요한의 눈에도 사탄은 불모단으로 던져졌습니다. 뱀인 사탄은 불모단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사탄이 불못 안에 있음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를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가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 너는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다.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불못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로 되돌아가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당신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늘 일관성이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매우 간교한 방법으로, 즉 뱀의 모양으로 인류에게 왔습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은 의도적으로 옛뱀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에서 그 뱀은 별로 늙지 않았지만 계시록에서는 늙었으며 적어도 6,000살은 좋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를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계시록 당시의 사탄은 옛뱀일 뿐 아니라 용이기도 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먼저 이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집니다. 그런 다음 3년 반 후에 그는 결박되어 무더갱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 손에 여전히 다소 유용하므로 주님이 천년 끝무렵에 사탄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실 것임을 계시록 20장에서 봅니다. 풀린 다음 사탄은 인류를 손상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쓸 것인데 땅의 사방에 있는 열구,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붙인다. 그러나 잠시 후 20장 10절에 따르면 마귀는 그의 운명이요 종착지인 불못 안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은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사탄의 운명과 종착지를 폭로하면서 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주께서 이 책을 여시고 우리 마음과 영과 눈도 여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지금 불못에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뱀 사탄은 불못에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예수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들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 심지어는 우리가 땅 위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반드시 이것을 최대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충도, 개구리도, 전갈도, 뱀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 성 안에는 죄나 사망이나 세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되고 변화된 사람들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라고 외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에 의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계시는 주로 표적들, 즉 교회들을 상징하는 일곱 등대와 교회들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일곱 별 등과 같이 영적 의미를 지닌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새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상징들의 책으로서 그것들을 통해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 곧 그분의 신부를 산출하기 위해 우리 생명이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요한의 계시록 역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를 돌보고 계시며 또 어떻게 그분이 땅을 심판하시고 소유하며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표적들의 책입니다. 결론의 책. 계시록은 결론의 책입니다. 만일 계시록이 성경에서 삭제된다면 커다란 결손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만 있고 끝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창세기의 시작이 있어도 계시록이 없으면 결론이나 최종 완성이 없게 됩니다. 좋은 출발을 하고 나서 수많은 역사들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는 하나의 최종 완성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서 그분의 경륜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학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시록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완성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경륜의 결과와 결말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가 매우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결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무엇을 성취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만 죄인들을 구원시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낮은 결론입니다. 이런 류의 결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왕국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론을 밝힙니다. 계시록 1장 6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니느니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교회인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이 왕국 안에 있었고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니느니들은 이 왕국의 일부입니다. 이 책의 주된 방면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시려고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왕국이 바로 교회로 확장되었는데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 완성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안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열국들 위해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은 비단 우리를 하나님께 왕국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자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원초의 목적 완수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서 강렬하게 실행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또한 교회의 기묘하고 놀라운 최종 완성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를 봅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임을 알지 못한 채 서신서들을 거듭 읽을 것입니다. 서신서들 중 어디에서 어두운 밤에 등대들처럼 빛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계시록에서만 이것을 봅니다. 계시록에서 교회들은 먼저 빛나는 등대들입니다. 결국에는 영원 안에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 곧 금으로 된 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최종 완성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얼마나 악하며 개신교 교회들은 얼마나 가련한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다른 한편, 영원한 측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한밤중인 오늘날에조차도 우리는 빛나는 등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와 더불어 계시록은 또한 원수의 운명을 밝힙니다. 만일 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며 또 아무도 하나님이 왜 간교하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을 삼아오셨고 또 아직도 삼으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책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탄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이며 그 뱀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서 네 가지 주된 것들, 즉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구속, 교회의 증거, 사탄의 운명의 결론을 갖습니다. 요한이 쓴 글들의 결론. 계시록은 요한이 쓴 글들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라이프스타디에서 지적했듯이 사도 요한의 글들은 세 부류, 그의 복음서, 그의 서신들, 그의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12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인 생명의 나눠줌을 봅니다. 요한의 서신서들에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이 있습니다. 비록 생명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다 해도 그것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은 교통에 의해 자랍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교통을 봅니다. 요한의 글들 중 마지막 부류인 그의 계시록에는 생명의 수확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고 마침내는 수확됩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분배와 생명의 성장은 같지만 생명의 수확은 같지 못합니다. 신약의 결론. 또한 계시록은 복음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계시록 등으로 구성된 신약의 결론입니다.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뿌림을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들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 안으로 자신을 씨로 뿌리심으로 인류 안으로 자신을 생명의 씨로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생명의 번식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에는 생명의 성장을 봅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등에 의해 쓰인 모든 서신서들의 중심 개념은 생명의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또다시 생명의 수확을 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곡식이 익은 들판과 수확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수확물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온 들판이 수확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계시록이 신약의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신성한 계시 전체, 즉 온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며 최종 완성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결론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계시에 대한 진리들의 대부분의 씨는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 안에 뿌려졌습니다. 이 모든 씨들의 성장은 점진적으로 후속되는 책들, 특히 신약의 각본들에서 발전되고 그 수확은 계시록에서 거두어집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뱀의 씨가 있고 계시록에는 뱀의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뤄진 대부분의 것들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앞에 있는 성경 각본들에서 소급되어 연원합니다. 창세기에는 신성한 계시의 씨가 있고 뒤 있는 책들에는 신성한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으며 계시록에는 신성한 계시의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필히 이 책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이 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 분명할 수 없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는 흔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길과 도로에 관해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서야 우리는 매우 분명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온 성경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했으므로 우리는 이 신성한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에 이르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개구리, 전갈, 메뚜기, 뿔, 뱀, 말 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내용이 단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이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주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첫째, 그리스도의 책이요. 둘째, 교회의 책이며. 셋째, 하나님의 경륜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 독특하고 궁극적임.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이며 최종 완성으로서 계시록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비록 이 책이 다른 많은 것들도 계시하지만 그 계시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여전히 심판하시는 태도로 취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들 한가운데, 그리고 무주의 24장로들 한가운데 있는 사자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일곱인을 여시는 그분에 대한 이상, 땅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 등과 같은 그리스도의 몇 가지 방면들은 계시록에서와 같이 밝혀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독특하며 궁극적인 것입니다. 복음서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는 그리스도가 일곱 눈을 가지신 것을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계시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는 일곱 눈을 가지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는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듣지만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더욱이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장로 중에 하나가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독특합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내용 중 첫 번째 사항은 이 독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증거, 특별하고 최종 완성적임. 한편으로 이 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며 다른 한편에서는 특별하고도 최종 완성적인 예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의 증거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은 계시된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교회를 제시합니다. 이 책에는 교회에 대한 특별하고 최종 완성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서도 교회가 계시록에서처럼 계시되지 않습니다. 1장의 등대, 7장에 있는 큰 무리에 구속받은 자들, 12장의 사내 아이를 임신한 빛나는 여인, 14장에 있는 처음 익은 열매와 함께한 수확, 15장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 19장에 있는 혼인을 위해 예비된 신부와 그리스도에 싸우는 군대, 21장과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등은 모두 예수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실체, 성질, 특징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거요, 표현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입니다. 이 책에 있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시는 매우 중대하며 우리는 필히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주적이고 영원함. 계시록의 내용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행정을 봅니다. 그분의 행정은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이며 시간적으로는 영원합니다. 일곱 인. 하나님의 경륜에서 첫 번째 부류의 항목들은 일곱 인입니다. 인이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봉해지고 감춰진 것을 가리킵니다. 처음 네 인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 세대 끝까지의 세계 역사를 다룹니다. 이 역사는 간략하지만 이 네 인들 안에서 포괄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인들의 계보과 함께 우리는 네 필의 말을 보는데 각기 말 탄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탄 자는 복음 전파요,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전쟁이요, 세 번째 말 탄 자는 기근이며, 네 번째 말 탄 자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네 가지 인에서 우리는 복음, 전쟁, 기근, 사망을 갖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계 역사를 안다면 이것이 실상 지난 20세기 동안의 상황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복음 전파와 더불어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파견한 이래로 세기가 거듭될수록 전쟁이 격화되어 왔습니다. 금세기 초에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그에 이어서 굉장히 격화된 전쟁,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늘 기근을 야기시키고 기근은 사망을 초래합니다. 이 네 필의 말은 처음 네 가지 인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인은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다룹니다. 이것은 이 시대 끝무려 대환난의 시작에 임박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시대 끝무렵에 이 순교한 성도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대환난 때가 바로 임박하여 발생할 여섯 번째 인은 땅과 하늘의 흔들림을 다룹니다. 여섯째 인을 개봉할 때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가 될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설사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해도 참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거처를 흔드실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것입니다. 나는 이 선생, 당신은 하나님에 관해 전파하는군요.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라고 말하며 나와 다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인지 알아봅시다. 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으신다 해도 그분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분의 참으심을 고갈시킬 때 그분의 새끼손가락이 땅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인지 알 것입니다.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온 땅의 거민들에게 경고를 바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째인 때에 하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들도 흔드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은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이날 때 쉴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땅이 더 이상 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이는 일곱 번째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일곱째 이는 일곱 나팔로 구성됩니다. 인과 나팔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인들은 은밀하지만 나팔들은 공개적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봉인할 때 그것을 은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팔을 불 때 당신은 무엇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들, 일곱째 인의 내용. 일곱 나팔들은 일곱째 인의 내용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은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처음 네 나팔들 안에 있는 심판의 결과로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못 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첫째 화로서 대환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대환난은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판인 둘째 화인 여섯째 나팔은 대환난의 일부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퍽 복잡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일곱 대접을 포함하는 셋째 화, 죽은 자들의 심판,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파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두 번째 사항인 셋째 화는 대환난 끝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산출되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대개가 구약으로부터 오고 성도들은 대부분이 신약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대환난 동안에 산출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주님이 이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실 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또한 죽은 자들의 심판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파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환난 끝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들. 일곱 대접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저주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일곱째 나팔의 소극적인 내용의 일부인데 대환난 말기에 있을 것입니다. 일곱 대접들은 일곱인들이나 일곱 나팔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네 가지로 된 하나의 군과 그 다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는 의미가 깊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정령코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쓸 지혜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이 책이 요한의 상상대로 저술되었다면 요한은 하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은 확실히 놀라운 방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분들. 계시록은 다섯 개의 부분들, 즉 서문, 내가 본 것들, 현재 있는 것들, 장차 일어날 일들,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서문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하나님의 경륜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책의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 계시록의 초점인 두 가지 중대한 항목은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수의 증거입니다. 이 서문에 이어서 본 것들, 즉 일곱 등대들과 일곱 별을 가진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장과 3장에는 현재 있는 것들, 즉 일곱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그 다음 부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영원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으로 구성됩니다. 둘째 부분에서 우리는 첫째 부분에서 취급된 중요한 것들을 자세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전반적인 기록이 있고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치로 4장 1절부터 11장 19절까지에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있으며 12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는 장차 일어날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장을 처음 11장의 연속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이 11장에서 결론을 맺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둘째 부분에서 밝혀진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세한 모든 것들에 이어서 우리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계시록의 결론으로 갔습니다.